VOA 세계뉴스입니다. 인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를 승인했다고 인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프랑스제 해군용 라팔 전투기 26대와 잠수함 3척의 구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싱 장관은 가격과 기타 구매 조건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항공기와의 비교, 구매 가격 등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한 뒤 프랑스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매는 약 97억 5천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파리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방문에서 인도와 프랑스 간의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는 최근 몇 년간 군 현대화를 위한 지출을 증대해 왔습니다. 태국 의회가 13일 차기 총리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태국 야권 단일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는 이날 705명이 참여한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749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피타 대표에 대한 지지는 상원 13표, 하원 311표 등 324표에 그쳤습니다. 태국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에는 지난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라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1당이 됐고 이후 프아타이당 등 7개의 야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전진당은 당시 총선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와 군주제 비판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투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피타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결정적 시험대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피타 대표는 의회의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 선출 투표는 다음 주에 다시 실시되며 피타 대표도 다시 도전이 가능합니다. 돈 프라뭇 위나이 태국 외교장관이 지난 9일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을 면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돈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외국 정부 관리가 수치 고문을 면담한 것은 돈 장관이 처음입니다. 돈 장관은 수치 고문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정치, 사회적 혼란 수습을 위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돈 장관은 이번 면담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미얀마 친구들의 방식이며 면담 목적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아세안의 계획과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의 혐의로 총 3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달 태국 주도로 열릴 예정이던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불참하는 등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를 바다로 내보낼 경우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친환 홍콩 환경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내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해초류, 생물, 냉동, 냉장 및 건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 처리된 해산물 모두가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이 언급한 10개 지역은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현입니다. 최 장관은 만일 그들이 실수나 오류를 범해 이 같은 고준위 방사성 물이 바다 생태계로 들어갈 경우 식품의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 함께 일본 해산물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호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이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유엔과 나토 사무총장, 한일 정상 등이 북한 정권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북한은 계속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장맛비는 적어도 글피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50에서 150mm, 함남 황해도에선 많게는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648km까지 상승해 거리 1,000km를 74분 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차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은 의도적으로 추력을 조절해 비행거리 1,000km에 정점 고도는 3,000km 미만이었습니다. 이번 2차 시험 발사는 1단계는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단계와 3단계는 고각 비행 방식으로 설정됐다고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15,000km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돼 미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기습 발사에 용이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 같은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 비율 등을 보면 고체연료 ICBM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1단과 2단, 3단 비행 방식이 다르게 설정된 것은 비행 중 회피 기동 능력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행 중에 급격히 어떤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행 중 급격한 유도 조정 기술에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북한 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표준보다는 고각으로 비행했을 때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새롭게 개발한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1단의 안정성을 고려해 표준 비행 방식을 발사한 것일 수 있다고 신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화성 18형에 적용된 고체 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에 적용된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이번 화성 18형 시험 발사 사진을 보면 엔진부의 화염이 붉은 빛을 띠며 치마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화염 색깔과 70분이 넘는 비행시간으로 미루어 고성능 추진체인 NEPE를 적용하고 고성능 복합제로 만든 엔진 노즐부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빠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두 번째 시험 발사의 성공을 통해 북한이 고추력 중대형 고체 로켓 추진체 개발과 기술을 검증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며 미국으로선 북한 ICBM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한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전략 핵 탑재, 핵 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최근 상황을 냉전 시대를 초월한 핵 위기 국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성 18형 시험 발사가 미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한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강대강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국면 전환의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로 아주 자존심을 많이 구겼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걸 만회하기 위한 결국 김정은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도나 비행시간을 가장 긴 형태로 해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하며 오늘의 이 사변적인 성과는 공화국 전략 무력 발전에서 중요한 진일보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화성 18형 발사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연일 미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격추 위협을 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ICBM 도발을 할 땐 보다 분명한 명분을 필요로 한다며 미 정찰기 침범 주장을 새삼 꺼낸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가 얘기했던 거는 당면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잖아요. 왜 그런 명분이 필요했느냐. 결국은 지금처럼 ICBM급을 쏘면은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당연히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국통일부는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에서 북한의 ICBM 도발과 미 정찰기 격추 위협 담화, 그리고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앞두고 보이고 있는 대규모 열병식 준비 동향 등에 대해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고자 대남, 대미 압박 재개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북한이 화성 18형 추가 시험 발사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화성 18형에 대해 단분리 등 정상 가동 여부를 테스트한 1차 발사에 이어 이번에 최대 성능 테스트를 한 만큼 향후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화성 12처럼 고각 발사를 또 동해안에서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남대로 이제 이게 좀 실리성이 좀 확보됐다 평가할 경우에는 정상 각도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미한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은 북한이 올해에만 4차례 IC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지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부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올해 북한의 네 번째 ICBM 시험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13일 회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6월 2일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며 추가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4월 13일 북한이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함에 따라 17일 공개회의를 개최한 뒤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도발 대신 외교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는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호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0시경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미한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무부도 북한 김씨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같은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Team is assessing the situation.
밀러 대변인은 이어 블링컨 장관이 앞으로 며칠간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다수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launch is a braze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eedlessly raises tensions and risks destabiliz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밀러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에는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같은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ecretary will send the same message that you heard the White House reiterate today and that you heard me say.
밀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ICBM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제안을 거부해왔다며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회부터 14회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핵포기 의사가 없는 만큼 미 정부가 북한을 힘의 우위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10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힘의 우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e way to deal with bullies and tyrants is through strength.
크루즈원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불량배와 폭군을 다루는 방법은 힘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유화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반응하는 유일한 것은 힘이라며 그의 억압과 사악함에 맞서는 미국의 강력하고 단결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특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힘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정권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북한이 공격성을 계속 높이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The fact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ramp up its aggression.
영킴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림팩, 환태평양 훈련과 같은 다국적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미한이 3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김정은에게 나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제재와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북한 모습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며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압박을 하며 필요하면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eal with North Korea for what it is today, not what we want North Korea to be in the future.
So... 또 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를 활용해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과 핵 문제를 한 테이블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12일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도발 대신 외교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12일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북한의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유엔은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이러한 북한의 발사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2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7월 12일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국제법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독일은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트위터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무책임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영내와 국제안보에 대한 이 같은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미한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1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나토 사무총장도 비판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도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cluding its latest missile launch.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리투아니아 뉴스빌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및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영내 도전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very strong and clear message from this meeting, and especially the meeting we had with our partners this morning, the Indo-Pacific partners, Australia, Japa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특히 오늘 아침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호주와 일본, 한국,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한 회의에서는 안보가 지역적이 아닌 세계적인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하는 일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 규범과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are of course following very closely and condemning the nuclear and missiles program.
한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인도태평양적 협력국도 이날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번 발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는 11일부터 12일까지 루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4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국 정상들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단기간에 급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의 안정성 입증 차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 벤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체의 비행 궤적이 지난 4월 발사된 화성 18형의 비행 궤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 mean, you know, assuming this is the Hwasong-18, basically, you know, it, one should expect that
북한이 지난 4월 화성 18형을 처음 발사했기 때문에 줄곧 추가 발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을 목표로 발사 준비를 해왔을 것이며 이번 발사가 그런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근거로 화성 18형의 실전 배치를 주장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반 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정치적 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화성 18형의 실전 배치를 위한 발사를 감행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이 보인 높은 정점 고도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고체 연료보다 추진력이 더 좋은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부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최고 고도가 60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인데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화성 18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화성 17형의 경우 과거 최고 고도가 6000km 이상 올라간 적이 있지만 화성 18형은 지난 4월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가 3000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90일 만에 지난 4월 발사보다 비행시간과 정점 고도 등 기술력이 급진전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화성 18형이 맞다면 북한은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고체연료 기반 ICBM 기술의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발사 다음 날인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정상적인 화성 18형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북한이 쏜 ICBM이 최고 고도 6000km를 넘고 역대 최장 시간인 74분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이 화성 18형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for me to believe that they could achieve that with a Hwasong-18.
실러 박사는 지난 4월 발사 당시 3000km 미만이었던 화성 18형의 최대 고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내부에 4단으로 발사가 가능한 크로스 부스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 시스템은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로켓 무게를 증가시킨다며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 단계인 해당 기술을 적용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정상적인 화성 18형의 설계 중량으로는 최대 4,000km 정점 고도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현재 재원으로 6,000km 고도를 달성하려면 탄두가 없는 소위 깡통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f it carries the normal design weight, it reaches perhaps 4,000, 5,000 kilometers, but not 6,000.
그러나 북한의 화성 18형 개발 목적이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한 핵탄두 운반체 확보인 만큼 핵탄두의 소형화 없이 단순히 깡통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아무런 기술적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나 사거리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 대신 추진력이 더 강한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 17형을 발사했거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비행 시간이 74분으로 지난해 3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종전 역대 최장 시간인 71분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핵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슈퍼 전 부차관보는 비행시간 증가가 반드시 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don't think this necessarily changes their capabilities in any dramatic way.
단지 북한이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정도라는 분석입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 ICBM이 74분 정도 비행했다는 것은 정상각도 발사 시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기술적 요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탄두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ICBM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just another example of North Korea continuing to improve its ability.
이번 ICBM 발사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슈퍼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방어가 아닌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이 핵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괌에 추가로 전개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도 일본에 전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가 최근 괌에 추가로 전개됐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 제20원정폭격대대 소속 B-52 스트레트포트리스가 7월 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미군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B-52H가 작전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 함께 통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도 일본에 전개됐습니다. B-52H와 B-1B가 한반도 근처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태평양 공군은 10일 보도자료에서 B-1B 랜서 2기와 25명 이상의 공군 병력이 태평양 공군의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지원을 위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통해 병력이 높은 준비태세와 숙련도를 유지하고 항상 준비된 지구권 타격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4일엔 미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소속 B-52H 폭격기 4대와 운용 병력이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됐습니다. B-1B, B-52H는 B-2 스프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북한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시설 등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B-52H는 지난 4월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날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공군 전투기들과 미한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인 라트비아와 몬테네그로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라트비아는 12일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은 나토 정상회의를 맞아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도 북한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의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 개설을 거론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한국 등 아시아 협력국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외무부 대변인은 이틀 일정의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는 대서양 안보의 중요한 순간에 개최된다며 모든 영역과 모든 전략적 방향에서 나오는 많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몬테네그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많은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와 신기술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도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평화와 안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라트비아는 신기술, 사이버 방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4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 정상들은 11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의 세뇌와 정보 고립 속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12일 미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Voice for freedom! Voice for freedom!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우리는 오늘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here today lending our voice for freedom. The people of North Korea yearn to be free.
이어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갈망한다며 그들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창업의 자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자유, 살인과 고문, 억압에 관여하는 정부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갈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우리가 진실을 위해 말하는 것, 자유를 위해 말하는 것은 큰 변화를 만든다며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이번 집회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악한 김씨 정권의 소나기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is rally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standing here to send a strong message in support of the North Korean people.
특히 한반도에 변화가 있으려면 미국과 한국이 인권 정책을 일치시키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인권 문제들은 동맹으로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 주민들을 지지하고 김씨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언젠가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통일된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있어 계속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brutality of Kim Jong-un's regime knows no bound.
스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장악성은 끝이 없다며 그들의 지속적인 폭력 위협은 세계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량 국가를 견제하고 더 이상의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미주한인교회연합이 2010년부터 매해 여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개최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 참여한 미 전역의 한인 청소년들은 백악관과 연방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by land, by air, and by sea.
숄티 대표는 우리는 탈북민들이 구축한 완벽하게 성공적인 경로를 활용해 육해공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헌신하는 노예가 되는 것과 죽음 중 인생에서 단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아침에 일어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인권기구가 강제 북송 금지 의무 준수를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선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민간단체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12일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 장기간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뷰의 질의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을 떠난 상황이 어떻든 어떤 나라라도 탈북민을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해 항상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에 사람들을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그러나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과 일부 매체는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2천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달 이런 우려를 반영해 청문회를 열었고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 등 유엔 지도부의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So again, I ask with deep respect the Secretary General Gutierrez. Please use your influence to the utmost to dissuade the Chinese.
또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주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 기구를 통해 지금은 유엔 최고위급이 주도하는 중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중재를 통해 탈북민들의 출국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지낸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폴커 트루크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난민 보호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렉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기본 입장은 국제난민법을 존중하고 송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지난주 트루크 최고대표 사무실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지만 12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희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VOA에 트루크 최고대표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단체인 원코리아 네트워크가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첫 시위를 시작했으며 7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 정부가 현재 국내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헨리송 디렉터는 중국 공산당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난민들의 곤경,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엔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금돼 언제 북송당할지 모르는 북한의 수많은 형제 자매를 위해 힘을 합쳐 연대해야 하고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가혹한 처벌과 학대에 시달린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1인 시위로 시작했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어의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계속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장맛비는 적어도 글피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50mm, 함남 황해도에선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19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즉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7도. 남포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3도, 최고 28도. 신의주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8도. 강계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최저 21도, 최고 28도. 황해도 해주도 역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7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 이 오후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사리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8도. 함흥도 역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고요. 최저 21도, 최고 27도. 청진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선봉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2도. 양강도, 해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과 삼지연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최저 15도,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에서 4m, 오후엔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해 바다 물결 앞바다는 1에서 2m, 먼 바다는 오전에 1.5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를 승인했다고 인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프랑스제 해군용 라팔 전투기 26대와 잠수함 3척의 구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싱 장관은 가격과 기타 구매 조건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항공기들과의 비교 구매 가격 등 모든 관련 측면을 고려한 뒤 프랑스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매는 약 97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파리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방문에서 인도와 프랑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는 최근 몇 년간 군 현대화를 위한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태국 의회가 13일 차기 총리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태국 야권 단일 후보인 피타 림자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는 이날 705명이 참여한 상원과 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749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터 대표에 대한 지지는 상원 13표, 하원 311표 등 324표에 그쳤습니다. 태국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에는 지난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라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1당이 됐고 이후 푸아타이당 등 7개의 야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전진당은 당시 총선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와 군주제 비판 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총선에서 승리했던 피타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대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피타 대표는 의회의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총리 선출 투표는 다음 주 다시 실시되며 피타 대표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홍콩 당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를 바다로 내보낼 경우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환 홍콩 환경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해초류, 생물 냉동 냉장 및 건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 처리된 해산물 모두가 수출 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이 언급한 10개의 지역은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카타, 나가노, 사이타마 현입니다. 최 장관은 만일 일본이 실수나 오류를 범해 이 같은 고준위 방사성 물이 바다 생태계로 유입될 경우 식품의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당국의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 정부가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돈 프라뭇 위나이 태국 외교장관이 지난 9일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을 면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돈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외국 정부 관리가 수치 고문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돈 장관은 수치 고문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1시간 넘게 이어진 수치 고문과의 면담에서 수치 고문은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정치 사회적 혼란 수습을 위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돈 장관은 이번 면담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미얀마 친구들의 방식이며 면담의 목적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아세안의 계획과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쿠데타 직후 체포돼 부패와 선거 조작 등의 혐의로 총 3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사무총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자신의 제안과 관련해 러시아와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